이 권위라는 이 문제는 실제로는 우리 중 어떤 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영역 안에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이런 것들을 들어본 사람들도 제가 생각할 때 여전히 이것을 다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 젊은 형제들은 특별히 기본적인 근본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배움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일어나거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교회 생활 안에서의 주님을 향한 봉사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장로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이 이 장로 직분의 문제에 올 때, 단순히 말하면 많은 인도하는 형제들이 오늘날 그러한 종류의 위치에 있죠. 결코 이 문제를 알지 못하죠. 배우지도 못했고, 이런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고, 그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용한다 이런 말을 했죠. 잘못, 권위를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이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도 있겠죠. 짐 밀러 형제님이 말할 때 교회사 가운데 이 천주교회가 있었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아주 계급적인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로마 천주교의 교황에 반대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반응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개신교가 되었죠. 심지어 저항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모든 권위, 로마의 바티칸에 저항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귀신적인 겁니다. 배교한 교회이죠. 완전히 음녀입니다. 창녀이고 나쁜 것이죠. 악한 겁니다. 의심할 바가 없죠. 그런데 이 한나의 보좌가 있는 것은 그 원칙은 맞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보좌가 아니죠. 바티칸에 앉아 있는 이런 보좌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한 보좌라는 것은 혹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이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캐톨릭이라는 이 말은 이 잘못 이용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가 재해졌죠. 원래의 올바른 의미에서 잘못된 겁니다. 캐톨릭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뜻하죠? 우주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주, 캐톨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교회가 되었죠. 로마의 교회가 된 겁니다. 악한 것들, 배교가 있고, 세상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간음도 있고, 또한 계급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변태된 것이죠. 이런 변태가 있고, 또 개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있죠. 이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었죠.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실 수 있고, 마틴 루터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16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계속해서 있었고, 주님께서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심화하는, 통제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로마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추를 다른 쪽으로 기울게 했죠. 그 결과는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개신교라고 할때 그저 루터교만을 말하는 것이고, 뭐 영국 성공회나 감독교회나 국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반응이었죠. 그리고 많은 그 추후에 또 다른 것들이 나왔는데 더 많은 반응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이 국교회에 반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또 국교회가 또 로마같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개별 교회들이 나왔고 이제 교파들이 된 겁니다. 이 교파들이 또 나오고 결국은 또한 이 완전히 조직화되고 계급이 되어서 이것이 자유그룹이 되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죠.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점수를 줄 수도 있는데 비록 그 자체가 아주 나뉘어지긴 했지만 예수회도 있고 뭐 이런 내적인 구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교회, 로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보면 완전히 분열되고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올바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개신교입니다. 이것이 교파가 된 기독교이고 심지어 자유그룹을 하는 기독교요. 결국 오늘날은 오순절주의적이 되었고 카리스마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더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속생명을 보면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 좋다. 이것이 내가 나의 작은 가정교회를 시작할 근거다. 두세 명이다.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합니다. 나와 내 아내 두 명 있으면 자, 또 그 매형이 있으면 된다. 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자, 임마누엘이 계신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개신교의 슬픈 상황입니다. 다만 분열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분열의 순환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분열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더 이상 교회가 없을 정도까지입니다. 그저 사람만 남죠. 자기가 자기 자신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한국 사람, 한국인 교회들 보십시오. 제 말을 아시겠죠? 중국인 교회가 있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뭐 개국교회, 뭐 무슨 골짜기교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추를 옮겨놓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물론 천주교를 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신교의 영향 아래에 있죠. 여러분과 제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주의, 또 미국 사람의 이상주의가 있죠. 오늘날 미국에서 이것을 원하죠. 이 옛날 그 옐로페이지라는 전화번호부가 있죠. 아주 두꺼운 부분은 식당이나 세탁소가 아니라 교회 부분에 그 전화번호가 제일 많습니다. 옐로페이지라는 전화번호부를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빌리 그레함이 말하기를 그저 원하는 대로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성경에서 말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어디서 선택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했다. 그곳으로 끝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어떤 민족속 지파이든지 1년에 3번씩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이러한 종류의 합당한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어쨌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권위에 한 근원이 있습니다. 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한 행정이 있고 한 통치가 있고 한 왕국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그 아래 한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온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그 한 보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한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또한 주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심지어 인간적인 권위에도 복종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권위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다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리영재님께서 중국에서 그 정부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있죠. 이 정부에 복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그 권위의 실제가 있고 그 다스림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 다스림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죠. 그런데 그 다스림은 또한 우리에게 올 때 또 다른 형태로 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여기에 문제가 있죠. 바로 제가 말하는데 대리인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대리인들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루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되고 하나님의 대리 권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런 대리 권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이 권위를 대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권위를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권위는 여러분에게 덮어줌과 보호를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질 수 없습니다. 배우십시오. 권위 아래 있기를 배우십시오. 이 권위를 던져버리지 않고 권위를 몰아내지 않도록 배우십시오. 물론 어떤 권위는 잘못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행사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겠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합니다. 형제님들이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중점이 이것입니다.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이 개신교의 영향 아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형태입니까? 이 기독교적인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그 길이다. 아, 투표를 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그 1년마다 연차 집회가 있죠. 이것은 가이사를 향한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의 그 법에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다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종교법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안에 실제 안에서는 우리가 투표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표가 있죠. 하나님 손을 드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다 아멘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말싸움할 겁니까? 말싸움할 겁니까? 그런데 그 권위는 우리에게 올 때 종종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도직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자동적으로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잘못 사용된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돌봄을 위한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사랑 안에 있고 영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습니다. 권위는 사랑입니다. 권위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볼 겁니다. 권위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반역하지 마십시오. 이 극동의 문화는 조금 더 순종적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순종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똑같죠. 아담의 타락한 똑같은 반역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천년 동안의 문화가 있죠.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내 맘대로 저기 고독한 그 서부의 독립적인 그런 사람, 제 말 아시겠죠? 이것도 또한 아담에 속한 것입니다. 그 서부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다 아담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영역 안에 있죠. 우리가 그 영역을 알아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달콤한 메시지입니다. 장로들의 권위의 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들, 첫 번째, 네 가지가 있죠. 사랑 안에서, 두 번째, 영 안에서, 세 번째, 부활 안에서, 네 번째,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부수적인 중점이 있죠. 분별력을 가지고, 두 번째, 동역 안에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권위인 남편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아주 분명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아주 쓰겠죠. 여자들에게는 쓴맛이겠죠. 아주 쓴 약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심지어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도 머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께, 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인 우리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분께도 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도 머리가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번. 이 장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하죠? 우리는 복종의 반대편이 다스림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결코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다면 아주 논리적이죠.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권위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신성한 관념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관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해주는 것은 남편이 권위로 처신하는 길이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형제님들, 이것을 부디 아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막 크게 지저대면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B. 에베소서 6장은 또한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권위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오직 엄격한 징계만을 적용한다면 분명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지만 징계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부모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관심하고 그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아버지들이죠.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둘러보면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명령하고 징계하고 아들 자녀들을 그렇게 한다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장기간에 걸친 자녀들에게 손상을 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징계하지 않거나 관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처럼 키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징계하는 모든 것이 사랑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을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징계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만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징계하는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관념이 있죠. 권위가 무엇인지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심지어 이 권위라는 그런 공기를 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런 공기를 바랍니다. 권위의 분위기를 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징계를 줄 필요가 있죠. 교정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절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도 여러분이 이것을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할 때 참되게 돌볼 것이고 자녀들을 참으로 돌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권위가 합당한 것입니다. 대표 권위자들 각 사람은 오직 사랑 안에서 화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그대들의 장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 장로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2번인가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랑을 가졌다면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어떤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권위의 근거이며 권위의 배후에 있는 능력입니다. 장로가 강압적으로 교회 안에서 권위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지극히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근거에서만 권위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잠겨지기 원합니다. 권위가 되는 것은 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 여러분의 권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의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아멘하십니까? 젊은 형제들이여, 합당한 장로가 되기를 배우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를 채워주십시오. 참된 관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참된 관심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권위를 더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권위로 저를 더 옷 입혀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2번, 영 안에서입니다. 권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중점입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형제를 대할 때도, 심지어 자매를 대할 때도 참으로 분명하게 그 공과를 배운 사람이라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매에게도 그렇습니다. 자매에게 복종한다고요?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죠. 남성이나 여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 말을 아시겠죠? 남자는 여전히 머리입니다. 여자의 머리죠. 이런 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해서, 보좌 아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만질 때 제가 보좌를 만지는 겁니다.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니영진님과 엠미 바보자매님의 이야기를 아시죠? 자매님은 아주 엄격한 여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엠니 바보 자매님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매님은 왓츠만 형제님을 다룰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루스말 했을 때 한 사람씩 포기했죠. 오직 형제님만 남았습니다. 형제님은 남았고 가서 이 여자에게, 이 기독교 선교사에게 처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가장 큰 공과를 배웠습니다. 제 중점을 아시겠죠? 영 안에서입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할 때 영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다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일단 우리가 영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권위가 됩니다. 자동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C번, 모든 문제에 대한 심판과 처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장로일지라도 여러분의 영 안의 움직임과 밀어냄과 부담이 없다면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장로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데 뭔가 할 때 주님을 만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의견대로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면 광고는 할 수 있겠죠? 그 명령은 할 수 있겠죠. 성도들을 부를 수 있겠죠. 뭐 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권위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결정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저 서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위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저 참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심지어 광고를 하는 것도, 집회에서 광고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영 안에 있는지 아닌지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지. 그저 광고하는데도 아주 쉽겠죠. 오늘 집회는 이것입니다. 화요일 날은 이렇습니다. 이런 건 저런 것입니다. 물론 쉽겠죠. 그런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광고하면서도 여러분이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주님의 임재가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일을 하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그 교회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제가 없는 겁니다. 그저 조직체입니다. 디번, 여러분이 한 형제가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느낌을 만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영 안에서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의 느낌을 감지하고 그 느낌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제가 발견했는데, 좀 실망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한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한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제가 또 실망한 것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부족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이죠? 주님을 접촉하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접촉하는 면에서 그 경건함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경건함에 있어서 그렇게 충분히 엄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정 내리는 데는 역량이 있죠. 이것을 잘하고 이런저런 안배를 잘합니다. 그것은 괜찮죠. 저는 그것을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을 발견했는데 이런 그에 따르는 것이 없습니다. 무게가 없죠. 그들이 주님을 접촉하는 것에서 기도가 많은 것에서 그들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죠.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무게에 있다는 것은 권위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영적인 무게를 아시죠? 영적인 권위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젊은 형제들이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일을 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을 접촉하지 않은 채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좌를 만지는 겁니다. 보좌를 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을 감지해야 합니다. 영의 느낌을 감지해야 하고 기름 바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름 바름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도 듣지 않았다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 축복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2번, 여러분이 감독하는 교회가 생명 안에 있고 기름 바름이 있으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안배가 반드시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서 교회의 사물을 다루고 영 안에서 교회의 사물을 처리하기를 배울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느낌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의 느낌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주님이 계시는구나. 보좌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부활 안에서입니다. 권위는 반드시 부활 안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려는 것과 또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의도와 동기와 목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러낸다면 여러분은 천연적인 모든 것을 걸러낼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하고 남는 것만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험 후에 남아있는 것만이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거나 어떤 태도를 표명하거나 혹은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칙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 안에 두고 그것들을 시험하여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거나 말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것들만이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사람들은 돈을 더 원하죠. 돈을 되고파 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 싸움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참되게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권력 투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이 권력에 대한 갈망, 이것이 아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젊은 형제님들 모두들이 죽임당하고 장사 지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연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천연적인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고 나서야 살고 봉사하고 기능 발휘하고 그 영역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건너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권위는 그 다른 편에,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4번, 인내를 갖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격의 항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권위와 함께 두어졌습니다. 권위의 문맥 아래서 보았죠. 장로들은 반드시 인내를 갖고 권위로서 봉사해야 하며 끊임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내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소망을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내는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에 직면해도 소망을 갖는 겁니다. 성도들의 상태에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어떤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잘못 행동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소위 여러분을 거슬러서 잘못 행하는 것을 볼때 이제 아주 예민해지죠? 여러분은 그저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려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곳에 두려고 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죠.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했을 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졌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한번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가 반응할 때 급하게 반응해서 그때 한 번만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 대표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아주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랬습니다. 저의 체험에 있어서 장로가 되는 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역량, 주관적이지 않는 것, 너무 예민하지 않은 것,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개인적으로 자신의 느낌에 개입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또 소망을 갖는 것, 반복해서 뭔가 하는 형제에게 소망을 갖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와,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투자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여전히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포기하는데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인내는 여러분의 일에서 많은 좌절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반복해서 학대에 당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견딥니다. 여러분이 인내할 때만 교회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있죠? 많은 형제들이 그 장로 집회에서 보면 서로 불평하는 집회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서로 앉아서 그 교회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그 교회가 전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죠. 여러분이 이미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다. F번, 교회 안의 장로들이 책임을 맡기거나 동역하기 위해 가볍게 형제자매들을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지만, 일단 누군가를 불러서 책임을 맡게 한다거나 함께 동역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뭐 해고하고 고용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과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에서 주의해야 하고 또 이 선택을 포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실패나 잘못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인내해야 합니다. 이 괴의 본을 보면 제일 최고의 본은 바로 모세입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본은 모세이죠.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을 인도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들과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했습니다.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많은 때 우리 자녀에게도 친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권위를 남용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몸짓을 하고 태도를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화를 낸다면, 맘 상할 수 있다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나요? 저의 실패를 말했나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한 예가 있는데 제가 이 교통을 했나요? 제가 말했었죠? 그 연장한 형제님에 대해서 말했었죠? 집회 가운데 너무너무 길게 얘기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좀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이렇게 말한 후에 형제님이 앉았습니다. 이게 장로의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경우에 제가 말했던 방식에 있어서 그 연장한 형제님이 정말 깊이 맘상했습니다. 저 때문에 맘상했습니다. 주된 것은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형제님들이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은 결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님이 깊이 마음상해서 오랫동안 상했고,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는데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 좋았고,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저 뭐 나쁜 짓을 해도 되고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존엄성이 있습니다. 존엄성이 있죠. 우리 이 존엄성이 만져질 때 모든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할 수 있죠.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돌볼 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는 너무나 주의해야 하고 다음 중점은 분별력입니다. 그렇죠?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아주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의해야 하고 많은 인내를 해야 하고 사람들을 돌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재님의 말을 기억합니까? 형제님이 어렸을 때 젊은 동역자에게 말할 때 특별집회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앞줄에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말했는데 특별히 앞줄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아주 마음 상하죠.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제가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모독하는 거죠. 제가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거죠. 잠자려면 저 뒷줄에 가십시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실제로 아주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로 찼습니다. 그렇게 발로 찼죠. 깨워준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던 형제는 물론 잠자는 것은 좋지 않죠. 그렇지만 그 형제에게 아주 많은 은혜가 필요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 말씀 전하는 형제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은혜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잘못 대하면 그 성도의 반응이 온 교회에 투영됩니다. 다만 여러분만이 아니라 아 교회는 나쁘구나 아 데이비초가 나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죠. 회복이 나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 아시겠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형제님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은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소위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끝나야 되죠. 장로는 또한 반드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장로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문제들을 처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분별력을 갖고 권위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는 것, 무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주의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해야 하죠. 깨어 있어야 하고 권위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역 안에서 장로 직분은 단체적인 한몸이다. 한 장로는 반드시 동역 안에서 권위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한 장로가 고립될 때마다 그는 더 이상 권위가 아닙니다. 형제님들이여, 결코 한 사람으로서 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들과 함께 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 안에 있고 함께 주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7번 권유가 되고 권유를 행사하는 것에 관하여 A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반드시 권유가 되어야 하지만 결코 권유를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장로로서 여러분이 권위를 행사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미 장로가 될 자격을 잃은 것이다. B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권위였지만 결코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무적인 일들이 생길 때 그는 오직 한 곳에 갔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린 것이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배울 것이 많죠. 젊은 형제님들이요.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자, 시간 때문에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괜찮죠? 옆에 계신 분하고 기도하겠습니다.